다시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현재와 또 미래의 혹 부족과 연약까지도 날마다 그 보혈의 샘에서 씻음받게 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송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렸나이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옵소서. 또 이 시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귀한 진리의 한 부분, 교리의 한 부분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성령님 늘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한속죄 제목이 교리적이죠. 딱딱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참 은혜롭고 중요한 그런 진리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한속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는가? 보통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상이 모든 세상 사람들 전체인가? 그런 보편적인가? 아니면 택자라고 하는 제한적인가? 그런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얼른 들으면 맞게 보이죠. 그렇게 안 믿으니까 멸망하는 것이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튼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상이 세상 모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보편 속죄론 그렇게 말합니다. 속죄의 대상이 보편적이다. 세상 모두들이다. 보편 속죄론. 거기에 대조해서 우리 장로교회가 믿는 그런 교리의 중요한 지금 한 교리적 내용, 중요한 우리가 칼빈주의 장로교회 개혁주의 혹은 개혁신학의 요점을 다섯 가지로 요약할 때 그 중에 가운데 좀 하나 중요한 내용이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라는 문제입니다. 제한속죄. 네 번째쯤 되는 거예요. 제한속죄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는 제한속죄가 성경적이라고 믿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교리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이 분명해지면, 그 진리가 분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도 굉장히 또 유익하고 견고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세 가지 요점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편 속죄라고 하는 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할 걸 다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구원 얻지 못하는 건 자기 책임이다. 결국 구원은 사람의 결정, 자기가 믿느냐 안 믿냐는 결단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럼 구원은 결국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보편 속죄는 논리가 하나님은 할 거 다 했고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는데 사람이 믿고 안 믿으니까 구원 여부는 자기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자기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하면 보편속죄론이 허물어지죠.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잘못된 것이라는 걸 드러나죠. 사람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구원을 포함해 우리가 앞에서 언제 얘기했죠. 하나님의 작정, 예정 그런 진리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살피면서 그게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구원을 포함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섭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라고 말하고 또 좀 더 섭리의 뜻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권적 섭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도 작정하시고 또 구원을 실제로 구원해내시고 섭리하시고 또 끝까지 지키셔서 구원이 실패치 않게, 중도에 실패치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는 실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주, 하나님은 구주이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성경의 많은 구절들에 증거된 진리입니다.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런 고백을 전쟁의 상황에서 많이 그 고백을 하죠. 결국 승리는, 구원은 우리가 이 어려운, 그것은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존 경쟁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질병 하나를 보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전쟁이니까 질병에서 낙심해서 그냥 실패해서 죽기도 하고 낙망해서 그냥 좌절하기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잘 이겨내는, 병도 이겨내야 되고 경제적 어려움도 이겨내야 되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이겨내야 되고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도 이겨야 되고 지면은 다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내가 다 할 수 있다. 보통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의 정치가들은 우리를,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한번 이 나라를 바로 세워보겠습니다. 뜻은 좋은데 나라를 자기가 세우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뜻이 좋은 것뿐이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것인 줄 바로 깨달으세요.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죠. 나라를 본인이 바르게 세운다. 뜻은 좋고 목표도 좋지만은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우리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요나서 2장 9절도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요나는 체험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고백한 내용이죠. 내가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물고기가 삼켜서,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라도 들어간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고기가 배가 아파서 토해서 내니까 진짜 살아난 거예요. 죽다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체험한 자예요, 요나 선지자는. 마태복음 19장 2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큰일 났습니다. 부자들이 많은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돈을 벌면 억대 연봉도 받고 그거를 잘 저축해서 잘 하면은 나중에 큰 부자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거기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투자, 재투자, 재재투자 자꾸 해서 돈을 불리면은 나중에 엄청 재벌이 될 수도 있고 할 터인데 말이죠.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그렇게 하니까 부자 되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리죠.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게 어려운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와, 그렇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구원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내가 저를, 저 아무개를 구원을 해야겠다. 그런데 얘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절대로 안 믿으려고 그래. 나는 절대로 예수님 믿는 거 전부 거짓말이고 다 속이는 거고 나는 그거 절대로 듣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아예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참 안 되겠다. 내가 구원은 해야 되는데 저 고집 봐, 고집. 저렇게 아예 무지해서 그냥 속에가 아무천지니 저래요 구원이 안 되겠다. 아이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포기, 포기. 아무개는 포기다. 그렇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너 안 믿을 거야? 진짜 그렇게 고집 부릴 거야? 그러면 조금 고난을 당해볼 거야. 하나님께서 조금만 고난을 주셔도 다 와장창 자기의 자존심이고 뭐 마음의 딱딱한 굳은 마음이 부서지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대표적인 예들이 아마 사도 바울이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웃 나라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가다가 아주 살기 등등하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한번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한 대의 심령을 꽝 때리듯이 눈을 멀게 하듯이 그 눈이 그냥 확 밝은 빛에 비추어서 앞이 안 보이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장님이 돼버리고 그리고 거의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깡패라도 하나님께서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고 그 씩씩한 그 마음으로 전도 좀 한번 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유약한 그런 소극적인 내성적인 사람보다는 활동적이고 깡패 같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만 믿으면 전도도 잘하겠죠. 아주 그 담력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천당 그렇게 한 최근능 목사님이란 분이 깡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줘서 오너라 와서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안 믿고 뭘 믿고 살 거냐. 네 주먹 믿어갖고 되겠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니까 우리가 왔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로마서 9장 16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16절 18절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을 지금 설명하면서 구원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오늘도 내가 열심으로 예수님 잘 믿어봐야지 오늘도 이 추워도 내가 안 빠지고 먼데지만 내가 오늘도 달려간다. 그리고 한 시간 넘게 한 시간 반 이상 전철을 타시고 자동차를 타시고 오신 분도 들어있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열심히 귀한데 이렇게 원하거나 다른 박질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유해서 아멘 아멘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저 거짓말도 보통으로 해야지 저렇게 아이고 설교는 간단하게 해. 저렇게 또 예화도 없는 거 봐. 재미도 하나도 없고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설교는 재미있게 알아듣기 좋게 그렇게 재미있게 해야지. 아 그러면서 속으로 비평이나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심령이 유해지느냐 아니면 강팍해지느냐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택자들은 마음에 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한번 믿어볼까나 생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암만 해도 나 아유 오늘도 추워서 오늘은 땡 예, 내가 예배당 안 나가 오늘은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아유 멀어서 못 나가 요새는 이제 안 나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생각해 보시죠. 만일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뜻하셨다면 내가 인류 전체를 다 구원하리라 뜻하셨다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보면 할 수 있고 말고요.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면은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하셨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한두 가지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의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지 못하실 것이 있느냐. 아까 말한 대로 아유 안 돼. 저 사람 너무 마음이 강팍하고 봐봐. 저렇게 아유 돈만 좋아하고 아니면 자기 생각의 사고방식 기존 사고방식에 딱 놓여 있어서 안 돼 안 돼 저건 안 돼. 택도 없어 안 돼. 그런 경우가 있겠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하신 하나님인가요? 그건 구주가 아니지. 구원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구주이시라면 할 수 있다. 아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전능은 구원에도 전능입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가 구원 얻지 않는 것을 보면 인류 전체가 구원 얻습니까? 아니요, 구원 얻으세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구원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 천지인데요. 지금도 복음을 전한다고 뭐 다 알지만은 교회 나오는 사람은 조금이잖아요. 조금 나오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훨씬 많은데요. 오늘도 어디 뭐 놀러 가는 데는 훨씬 추워도 뭐 다 갈 때는 다 가는데 뭐 등산도 가고 경기장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아니면 집에서 뭐 또 요새는 OTT 뭐 영화 집에서도 뭐 다 뭐 마음대로 뭐 OTT라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돈만 얼마 몇만 원만 이러면 시큰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하고 그러게 지날 텐데 또 아니면은 아유 이 추운 겨울에는 저 동남아로 따뜻한 데 가서 좀 살고 더울 때는 또 다시 시원한 데 가서 살고 요새는 돈만 있으면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구원 얻지 않는 사람들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류 전체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첫째, 둘째, 사람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제한적이다. 지금 조금 말했지만은 전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사람을 향한 구원 의지는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 속죄가 맞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성경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구약시대는 인류 전체를 사랑했나요? 아니잖아요. 구약시대는 누구만 사랑했는데요? 이스라엘만 사랑했어요. 지금 저 싸우는 하마스랑 싸우는 이스라엘 말고요. 저들은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자예요. 아니, 물론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는 옛날 그냥 아브라함의 그 족속으로 이스라엘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도우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지금 화가 나서 서로 그 아주 갈등의 땅이죠. 그 갈등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갈등이죠. 그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지만 이스라엘이 죄져서 망하고 나서 아랍 사람들, 팔레스틴 사람들이 와서 오랫동안 거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1948년 그들이 망하고 한 10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200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말하자면 2000년도 더 흘렀을지 모르죠. 많은 세월이 흘러서 다시 그들이 독립국가로 인정받고 돌아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산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준 땅이다 하니까 아랍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야 우리가 여기 산 지가 몇백 년 지금 몇천 년이 되는데 너희가 뭐냐? 그러니까 그 갈등은 해소될 수 없는 갈등이죠.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거 우리 땅이야 나가 그러고 팔레스타인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 못된 놈들이다 우리를 와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저것들 아예 싹 없애야 된다. 하마스가 그거 아니에요? 헤즈볼라나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싹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해결이 안 되니까 국제연합이나 주위 나라들은 공존하자. 이스라엘도 같이 살고 팔레스틴도 같이 살자. 지금 그래서 있는 게 팔레스틴 자치기구라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다 쫓아낸다. 같이 살면 전쟁이 안 나는데 지금 아주 그렇게 갈등하면서 그래도 그냥 조정해서 어떻게 같이 살아보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5,000발 그냥 로켓을 쏘면서 싸움을 거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만히 얻어맞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죽고 이것 봐라. 너희 아예 싹 없애버린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마스를 싹 없애려고 하마스 소탕 작전하니까 이 지금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고 어려운 전쟁이 되죠. 그 소탕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땅굴이 뭐 땅굴 길이가 500km인가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다 찾아내서 그 다 소탕을 하겠습니까? 그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베트남 전쟁에서 실패하고 다 공산화되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못한 거 아닙니까? 낮에는 다 이겼는데 또 밤 되고 나니까 그 속에서 다 땅 속에서 다 나와가지고 또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전쟁이 되지가 않죠. 참 어려운 전쟁이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보듯이. 자, 그런데 여하튼 그래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만일 이스라엘이 바로 되려면 예수님 믿고 그들이 돌아와야 돼요. 지금도. 예. 네타냐후인가는, 예. 네타냐후는 나단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단의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이름을, 예. 나단이면은, 예. 하나님 바로 믿는 그런 사람이 되면 예수님도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아직은. 그러니까, 여하튼.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제한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을 구별하셨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도 선택의 진리가 분명히 있죠. 요한복음의 많은 구절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시는 자. 그러면 전체를 주시면 전체가 다 올 것이고 부분을 주시면 부분이 올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제한적이에요. 내게 주시는 자가 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구원은 막연하게 이 세상 사람들을 그냥 다 아무나 구원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있어요. 그게 선택의 진리입니다. 제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오게 44절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제한적인 것이.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냥 다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양이 있다. 양이 있으면 양 아닌 자들도 있어요. 염소 같은 자들도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 안 믿으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와. 그러면 양이면 그들이 양이었으면 믿을 텐데 예수님을 믿을 텐데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양이면 예수님 말씀 믿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어. 예배를 못 드리면 내가 못 살겠어.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생명이다. 내게 가장 귀한 가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이것으로 성이 차지 않는다. 내가 예배당 나가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 찬송가 부르고 설교도 듣고 하겠다. 온라인이 있어서 집에서 편안히 듣지만은 온라인 갖고도 안 된다. 내가 달려 나온다. 그렇게 될 거야. 양은 주님을 믿고 그 음성을 사모한다. 예. 요한복음 17장 9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주님이 기도를 할 때도 세상을 막연하게 해. 세상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그게 다 제한적입니다. 그것을 선택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선택이. 그 외에도 사도행전 13장 48절, 로마서 8장 30절 또 대표적인 구절들이고 또 성경에 빈번한 우리라는 표현 또 많은이라는 표현도 묘한 표현이죠. 우리 많은 이것이 제한적 구원 의지를 암시합니다. 이사야 53장 유명한 구절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표현하고 좀 다르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라는.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묘한 표현이죠. 그래요. 구원 얻은 사람들의 수가 많습니다. 엄청 많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합정동 교회라는 작은 교회에 모인 수만 해도 이렇게 가득히 모였는데, 많이 모였는데, 예. 우리나라 서울 전체만 하면은 엄청 많을 거고, 우리나라도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세계에서 조그만 나라인데 엄청 많은데, 온 세계에 눈을 들어서, 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수가 많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와, 생각만 해도 엄청 많겠구나. 다 한번 모여라 하면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구나. 가짜도 덜어 있겠지만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진짜도 참 많겠구나.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겠구나. 자, 보편 속죄론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제한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게 보편 속죄론이라고 그랬죠. 보편 속죄론은 뭐를 주장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인류의 일부만 구원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위반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요. 얼른 들으면, 오, 그런 것 같은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 한 보편 속죄론이라는 그 생각은, 보편 속죄론은 보편 구원론은 아닙니다. 보편 구원론이란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을 거야. 아까 말했죠.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얻지 않는다는 건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지금 보고 보세요. 너무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천지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이 수가 훨씬 많은데,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경험으로 봐도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편 구원론은 진리가 아니라는 건 너무 자명한 일이에요. 성경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그런데 보편 속죄론,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를 하셨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그들이 옹호하면서, 사랑이 많은데 보편 속죄가 맞지 제한 속죄는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얼른 들으면은 그럴듯하지만은 그냥 조금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 한, 그들이 그렇게 믿진 않죠. 보편 속죄론자들이 보편 구원론자들은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또 보편 구원론 그 자체가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한, 보편 구원을 믿지 않는 한 보편 속죄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옹호하는가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나요? 그 능력을 부정하면 모르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구원할 능력이 없어. 그럼 능력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셔서 다 구원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아서 멸망시킨다? 그러면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말하자면, 아이고 참 어떡하지? 저 다 구원해야 되는데 저렇게 멸망하네. 예? 내가 아들까지 희생해서 다 속죄도 해줬는데 도무지 믿질 않으니 어떻게 할 수 없네. 그래서 다 멸망시키고 지옥을 보낸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옹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옹호가 되는 거예요? 가서 다 구원해야지. 멸망하는 사람 없이 다 구원해야 진정한 옹호가 되는 거지. 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보편 속죄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옹호가 됩니까? No,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금방 알 수 있죠. 아이, 사랑이 있고 능력도 있는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보듯이 관망하듯이, 아이고, 내가 구원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구원을 도무지 믿지 않네? 저렇게 멸망하네? 할 수 없이 지옥에 보내야겠네. 그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옹호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옹호를 하려면 보편 구원론까지 얘기를 하면 홍몰라. 그러나 보편 구원론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 말씀에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훨씬 많고, 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서 생명에 이르는 자는 작다고 써, 적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편 구원론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말씀에도 성경적으로도 그런 맞지가 않고 경험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진리가 아니니까.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옹호한다는 그들의 생각은 실패담을, 그건 사랑의 옹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옹호를 위해서 보편 속죄론을 운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냉철하게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아, 참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일부분을 영원한 멸망에 버려두셨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와, 참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다 그냥 구원하시지 않고.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나도 저들과 다를 바 없이 멸망받아야 했을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 얻어야 돼, 구원 얻어야 돼 하고 불러주셨다는 것, 그거 하나를 알 뿐이죠. 자, 보편 속죄로는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드는데 그거는 좀 우리가 생략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그냥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편 지금 속죄의 진리가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해서 그 진리가 다시 말하면은, 예, 하나님의 구원,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성경에 명백하면 그 명백한 빛 아래서 몇몇 어떤 구절들을, 에스겔서의 어떤 구절이나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 같은 구절을 그 빛 아래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신앙지 올려놓거나 또 우리가 하면은 참고를 하십시오. 셋째 요점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셋째로, 자, 첫째는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제한적이다. 예? 선택의 진리에서 제한적이다. 그리고 셋째로,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속죄의 본질 때문에 제한 속죄다. 이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속죄의 본질, 말이 어렵죠. 본질이란 말은 속죄가 뭐냐, 그 말이야. 속죄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속죄는 왜 무슨 뜻이 있는지, 속죄의 성경적 의미는 네 가지다. 예, 제사, 구속, 네, 또 뭐 유화, 화목 네 가지고, 또 속죄의 성격도 네 가지다. 예, 역사적, 객관적, 또 대리적, 완전함 네 가지다. 그런 얘기했는데, 속죄의 본질, 속죄가 무엇이냐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속죄는 제한 속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는 가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죠. 속죄 사역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대리적으로 완전하게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셨고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하신 것, 그것이 속죄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속죄의 본질이란 말은 속죄가 무엇이라는 걸 바로 안다면, 그러면 만일 예수님께서 인류 전체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지옥 형벌을 또 내리실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법을 공부하신 분들로 늘 잘 아는 대로, 꽤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이 아는 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한번 벌을 줬으면 그 모든 인류의 죄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해서 그리스도께서 대보편 속죄로 다 사역을, 속죄를 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벌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지옥도 없고 마지막 심판과 진노가 없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보편 속죄라면 속죄의 성격, 속죄의 본질상 보편 속죄는 보편 구원이어야 말이 맞는 거예요. 만일 보편 구원이 아니라면 예, 속죄의 본질상 속죄 자체가 제한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 얻는 것이 이치에 맞아요. 그리고 그것은 제한적인 택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셨다면 모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최종적 지옥 형벌은 남아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편 속죄로는 보편 구원론으로 나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나 보편 구원론은 명백히 비성경적이라고 말했죠. 그건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믿고 구원 얻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많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진지하게 주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의 수가 아마 그렇지 않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설렁설렁 그냥 예배당에 한번 가볼까 그렇게 드나드는 사람들도 꽤 될 텐데요. 그 수가 더 많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경험적으로도 보이고 성경적으로도 주님의 말씀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에 이를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걷고 생명에 이를 자람보다 많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죠. 네, 많다. 그래서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속죄의 본질상 속죄는 제한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한 속죄 어려운 교리같이 보이지만은 제가 세 가지 설명했습니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고 셋째 속죄의 본질상 속죄는 제한적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교리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진짜 유익이 많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만 주님께로 사실 돌아오는데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서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 믿게 한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고 다 찾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달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믿음의 정도가 참 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를 깨우쳐서 깨달아야지. 그것도 못 깨달아. 그걸 어렵다고 예, 그것도 못 깨달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점점 진리의 지식이 더하고 깨달음이 더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을 주께서 택하시고 피 흘려 구속하시고 나를 불러 예수님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나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제한적이라고 하는 진리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진리 안에 굳게 서고 그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생활 잘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